이 신명기 말씀이 크게 몇 가지의 큰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고, 또 5장에서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가 하면, 이 27장에서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인데, 이세 번째 설교인 오늘 읽은 27장에서 30장까지 말씀은 율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또 율법 준수하는 생활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잘 준수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27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때 에발산에 율법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언약의 갱신식을 거행하라 하시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고,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 에발산에서 율법의 기념비를 세울 때이 백성들의 절반은 에발산에 서고 절반은 거리심산에 서고 해서, 거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인데, 특히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열두 항목의 저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사정이 좀 달라졌는데, 26장까지 내용 말씀을 보시면 모세 홀로 말씀하는 자의 편에 서 있고 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다 듣는 자의 편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말씀하는 자의 편에 서 있고 일반 백성들만 듣는 자에게 서 있는 그런 다소 바뀌어진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중간 지도자들이 역할을 잘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감당해야 되고, 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중간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동급의 선상에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일을 연습처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지만 인간 편에 서서는 항상 미리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 필요한데, 모세는 이 준비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세의 부재의 상황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 장로들을 자기와 함께 말씀하는 자의 편에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지도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훈련시키고 연습하고, 또그 상황을 이 중간 지도자들 백성들이 지도자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한 개인 모세가 말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 지도자들이 함께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될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 이름으로 이런 말씀들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의 첫 번째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점령하게 될때 에발산에 이르면 거기에 율법을 기념하는 돌비석을 세우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두 차례의 돌비석을 세우는 일을 진행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4장에 가서 보시면 이 4장에서는 요단강 강바닥에 있었던 돌을 각 지파 하나씩 메고 나와서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처럼 마른 땅 건너듯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비를 세웠습니다. 그때 돌비를 세울 때의 목적은 훗날에 이곳을 지나가다가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이것이 이 돌비가 뭐냐 그렇게 물을 때에 아버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신앙 전성의 중요한 재료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운 것은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이 여호수아 8장에서 실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율법의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선포하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게 했습니다. 결국 왜 하나님께서 이 돌비석을 에발산에 세우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왕님은 세울 때 축복을 선포하는 거리심산의 말씀의 비를 세웠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점에 있어서 다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깨끗하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랬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장면이지요. 결국은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은 율법의 한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결국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개인도 실패하고 나라도 실패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에 의지해야 되고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그 사실을 이 율법의 기념비를 에발산에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암시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람이 누구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그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고 주님의 대속이 필요한 것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 드릴 것을 명령했는데 이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도 보시면 몇 가지의 중요한 절차와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단을 만들 때 돌로 단을 쌓아야 하는데 그 돌로 단을 쌓을 때 철 기구를 사용해서 돌을 가다듬지 말고 돌 있는 모습 그대로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철기구로 돌을 다듬지 말고 철기로 다듬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정교하게 쌓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언제든지 가식적인 모습을 하지 말고 내 모습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배드릴 때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경건한 자세를 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대로 부족하면서 온전한 척하지 말고 죄 있으면서 죄 없는 척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죄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고 부족하시면 채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못났다고 하사는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못난 인생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연약한 자들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지한 자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서 한 다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드리는 제사가 보시면 먼저 번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6절 말씀에는 번제를 먼저 드려라. 이 번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이 그리심산 에발산에 여기에서 그 이 율법의 기념비를 세울 때에는 이미 요단강 건넜고 여리고도 점령했고 아이성도 점령했고 베델도 점령했고 그 다음에 이곳에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절반의 정복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 바쳐 살겠습니다라고 한 헌신의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드리는 제사가 7절에 보시면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해라 했습니다. 이 화목제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이죠.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같이 제사드리던 모든 사람들이 그 제물로 가져왔던 고기들을 음식물들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로 이어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 제사를 드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을 기뻐하는 축복의 축하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우리끼리 서로 화목하게 돼서 한 공동체 됐다 한 마음이 됐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율법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사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드리고 또 백성들끼리 기뻐하고 함께 축복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 한 공동체가 되었고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9절과 10절 말씀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럽니다. 가나안 땅에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 백성으로 자처하면서 왔지만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도 율법 지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당시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말씀인데 그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10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인종적으로 탁월하거나 문명적으로 우수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이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백성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열두 가지의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마주 그 세겜이라는 곳에 마주 두 산이 보고 서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그리심산에는 나무들이 많고 에발산에서는 민둥산처럼 붉게 드러나 있는 그 지금도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마 옛날부터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했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했는데 이 두 산 사이의 계곡의 중심에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서 에발산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산에 서 있던 백성들이 아멘하고 대답을 하고 그리심산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면 아멘하고 대답하고 에발산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면 또 아멘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하라 했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그리심산을 향해 선포했던 축복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고 에발산을 향해 선포했던 저주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보시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일일이 한 조목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항목인데 첫째는 십계명 말씀 잘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내용은 사회정의를 실천해라. 약한 사람 돌봐라 억울하게 재판하지 마라 뇌물 받지 말아라 이런 등등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속에서는 사회정의가 실천되어야 된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된다. 억울한 사람 생겨나고 뇌물이 생겨나고 그런 부패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셋째는 폐륜적인 성범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주로 가족들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표현하기 참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성범죄를 경계하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십계명 말씀 잘 지키는 것, 그 다음에는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것, 가족들 간에 이루어지는 폐륜적인 성범죄를 경계하는 것,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바꾸어 보면 그리심산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했던 내용도 짐작할 수가 있으시겠죠. 하나님께 주신 십계의 말씀 잘 지켜 살면 복을 받는다. 약한 자 돌아보고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사회정의를 실천하면 하나님께도 축복하신다. 개인생활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면 하나님께도 축복하신다. 이런 축복과 저주에 상반된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백성이 다 아멘하고 응답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8장 가서 이 말씀 그대로 실천되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도 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헤아리고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길로 걷는 그리심산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